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의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쓰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들어보셨나요? 우분투라는 말은요 남아프리카 반투어입니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어떤 윤리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 정신이나 인류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이 우분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여행자가 마을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에게 음식을 주고 환대해주는 마을 사람들을 말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분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풍습 가운데 비슷한 풍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죠? 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이라는 정서가 밑에 깔려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또 도와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는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것들이 활력을 주고 또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베들레헴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어땠나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가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읽고 있는 이 2장 말씀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죠. 네,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요, 이 용사를 말합니다. 이 유력한 자가 용사를 말해요. 근데 보통 때는 어떻게 쓰느냐? 재력이 있거나 또 명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적어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만큼은 재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배경도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구였죠? 나오미의 남편, 그렇죠?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나요? 고엘이죠. 고엘. 자, 고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인데요,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 뭐 대명사가 아니면 많이, 고유명사가 아니면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왜 히브리어 그대로 썼을까요?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엘이라는 뜻은요, 뭐 좋게는 물음, 내가 대신 뭔가를 물어주다 할 때 물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쁘게는 또 보복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다 망하면 무너진 사업을 대신 세워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서, 상해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 고엘은 그 원수에게 대신 보복을 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복수해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축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보복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유력한 자이면서 또 나오미와는 고엘, 이 고엘 관계라는 배경을 깔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룻이 살고 있던 이 고대 근동은요, 모든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는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결국 나오미와 룻은, 특히 룻은 이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삭을 죽기 전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어떻게 해요? 우연이래요. 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됐어요. 구약 성서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된다는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바로 이어서 4절에도 나오죠. 4절 보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이래요. 마침. 우연히 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보아스가 그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참으로 우연스러운 일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말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짠! 이런 표현이에요. 짠! 하고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나 이야기의 긴박감을 더해줄 때 이 히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히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만나실 때도 다들 이런 응답들 받으셨죠? 아멘 안 하시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셉이 20여 년간 이 애굽 생활을 한 뒤에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아히도벨의 그 모략들을 무력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뚜렷이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보아스가 궁금하죠.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자, 고대 근동에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이나 뭐 부족이나 뭐 사는 지방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어디 김씨세요? 뭐 어디 박씨세요?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 여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여자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사환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공동체가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이 나오미의 형편은요, 아주 기구했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죠. 심지어 자손도 낳지 못한 채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죠. 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그가 나오미냐?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처음에 읽었냐면, 야, 저 사람 나오미야? 이러면서 약간 흉보는 느낌으로 저는 좀 읽었었는데 주석을 보다 보니까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하면서 환영해줬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굉장히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야, 지 살겠다고 모아보러 갔다가 거기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형벌이 이 가정에 떨어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를 다 읽어봐도요 한 사람도 이들을 향해서 험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만 나눕니다. 아무도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들의 착한 행실을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나요? 내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갈 때 나에게도 좋은 이야기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분투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희롱하는 말들과 험담이 가득합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두 사람이 어떻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대화를 하죠. 대화의 물꼬가 터집니다. 룻이 먼저 이삭 줍는 것에 허락을 바라고 있고 보아스는 그런 룻의 요청에 대해서 그녀의 기대보다 훨씬 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요, 보아스의 관대함에 대해서 룻이 심지어 땅에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이방 여인에게 거기다가 과부인 자기에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는요,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왔는데 그냥 끼니를 때울 정도만 주우려고 왔는데 일단은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한 곳에서 이곳에서 힘들지 않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또 금방 베어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워가기 전에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또 배려합니다. 심지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 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남자들로부터 안전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끝에 보니까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해요. 룻이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따뜻함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보아스는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보리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어떤 때가 가장 기쁠까요?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쁘죠. 제일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날입니다. 그런데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에 어떤 노력이나 기다림도 없이 그냥 자기들 뒤를 따라오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자들이 여러분 보기에 어땠을까요? 얄밉죠. 자기들은 고생하면서 추수를 기다렸는데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와서 공짜로 주워가니까 이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룻을 향해 핀잔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문화는요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문화까지도 있었어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룻은 이 밭에서 많은 배려와 환영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환영을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환영받는 곳에 계속 있고 싶어해요. 제 기억에 이 교회라는 곳은 대표적으로 환영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새로 오신 새 교우들에게 좀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우리 교회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래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피드백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진 않지만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새 교우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춥습니다. 영혼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난로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영혼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룻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려를 받으니까 넙죽 엎드렸어요. 자, 룻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보아스의 대답이 또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룻기 2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관대함이,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관대함이 오히려 룻의 관대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죠. 이 보아스는요,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보였던 어떤 헌신과 성실함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룻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보응하시고 그녀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룻의 헌신에 대해서 반응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보아스 자신이 하고 있죠. 결국 룻을 보호하게 되는 것은 보아스 자신입니다. 이렇게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등장인물들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또 오히려 고백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0세기까지만 해도, 20세기 후반 말고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은 포기, 희생, 노예, 자기 부인 이런 매우 강한 헌신들을 요구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 보시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20세기 후반에서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개념들이요, 종이나 또 뭐 언약, 자기 인식 이런 말들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개념들을요, 덜 자극적인 것들로 대체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일면은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희석되어가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이 고통이나 희생이라는 게 이질적이거나 또 부자연스러운 것들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혐오하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냥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이 성경적인 삶의 지침인 것처럼 보듬어 안고 있습니다. 승리주의자들과 성공병자들이 자리를 메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들에게 과연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관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룻기는요, 이런 세상에 상반되는 가치관과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흉보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지역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편이어서 매달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여는데 그게 막 한 3개월? 나중에는 뭐 거의 매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역자들이요, 그 새벽에 다 동원이 됩니다. 뭐 주차도 도와줘야 되고요. 뭐 안내도 해야 되고요. 뭐 짐도 날라야 되고요. 아침 일찍 나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싫었던 게요, 아, 준비된 게 다 고급이었다는 거예요. 고급. 뭐 최고의 서비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지역 유지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과연 노숙자들한테 그런 서비스 하면 안 될까요? 이주 노동자들을 초대해서 밥 한 끼 대접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속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가장 세상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가고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요, 룻의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성패 여부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삶에서 좌절을 맛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의 공통점은 둘 다 베푸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과부가 된 룻과 또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자비로웠으면 좋겠어요. 룻과 같이 사랑하고 보아스 같이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누고 통용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공동체죠.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더 빨리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던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작은 마을입니다.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뭐 떡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 어떤 이런 말씀보다 더 빨리 떠오르는 건 베들레헴 하면 바로 예수님의 나신 곳으로 유명하죠.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한국교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헤세드를 다시 찾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그리고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헤세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헤세드가 가득하게 되면 이곳에 소망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에는, 내 안에는 헤세드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변질되어서 이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고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그 헤세드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헤세드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이는 그 따뜻한 곳으로 모여서 그 영혼의 겨울이 온전히 따뜻함과 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